주요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에 반발해서 양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습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17일 성명을 내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과 호주에 파견한 대사들을 즉각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핵심 우방국인 미국과 호주 대사를 소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는 15일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기술 공유 등을 목표로 한 협력체 오커스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오커스 협력의 일환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그룹과 추진하던 40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도입 계약을 접었습니다.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호주의 결정은 동맹과 파트너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프랑스의 비판을 일축하면서 자신은 이미 지난 6월에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나발 그룹과의 계약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6일 프랑스는 미국의 필수 파트너이고 미국은 프랑스와의 관계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공습작전 중에 시행한 무인기 드론 공습에 민간인들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의 케네스 맥힌지 사령관은 1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카불 공항의 무인기 공습으로 어린이 7명, 구호요원 1명을 포함해서 적어도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맥힌지 사령관은 공습은 공항에 있던 미군과 대피자들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막을 거라는 깊은 믿음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비극적인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첩보에 따라서 카불공항 근처에서 차량 한 대를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맥힌지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이나 숨진 사람들이 IS 호라산과 연결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서 끔찍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구축함이 17일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출함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지 시간으로 17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베리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함대는 이어서 베리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곳은 어디든지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관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최대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동부전군은 또 별도의 성명을 내고 타이완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타이완 서남쪽 해역에서 군함과 경보기, 폭격기 등을 동원한 실전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에 반대했습니다. FDA 백신 자문기구는 17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사가 요청한 16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2, 반대 16으로 거부했습니다. 자문단은 그러나 65세 이상 또는 심각한 질환으로 위험한 사람들의 부스터샷은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 8개월이 지난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FDA 자문단의 결정은 권고안으로서 구속력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FDA는 자문단의 권고를 수용해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7일 보건당국이 승인하면 즉시로 추가 접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슈생크 교도소에서 막역한 친구가 된 앤디와 레드. 누명을 쓰고 수감돼 자유를 찾아 탈옥한 앤디가 그리워지자 레드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새들은 새장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4년 미국에서 개봉한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드라마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영어로는 쇼생크 구원이라는 의미의 The Shawshank Redemption이란 제목으로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후 텔레비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인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슈생크 탈출에는 팀 로빈스, 모건 프리먼, 밥 건튼, 윌리엄 샌들러 등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슈생크 탈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포틀랜드에서 촉망받던 은행 부지점장 앤디 듀프레이. 그는 어느 날 아내와 그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강력범들이 수감되기로 유명한 쇼생크 교도소는 재소자들을 짐승보다 더 심하게 취급하는데요. 처음엔 이곳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던 앤디.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그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구해주는 레드와 친해지며 차츰 교도소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는 간수장 하들리의 세금 보고를 도와주며 간수들의 비공식 회계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마침내 노튼 소장의 검은 돈까지 관리해주게 되죠. 그 덕분에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도 열고 또 신참내기 토미로부터 자신을 이곳에 가둔 진범을 알게 되는데요. 앤디는 결국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노튼 소장은 토미를 무참히 죽여버리고 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토머스 뉴먼의 쇼생크 프리즌, 쇼생크 감옥이었습니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영화 쇼생크 탈출은 1982년 스티븐 킹의 중편 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각색한 건데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훌륭한 대본과 모건 프리먼, 팀 로빈스의 깊이 몰두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쇼생크 탈출을 꼭 봐야 할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죠. 촬영지는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피하기 위해 폐쇄된 교도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촬영지를 물색한 끝에 미국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에 있는 오하이오 주립 소년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원은 1990년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때문에 폐쇄됐다고 하네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멕시코 지와타네오에서 앤디와 레드가 감격에 재회하는 장면은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섬 중에 하나인 세인트 크로이 섬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잉크스파츠의 If I Didn't Care, 내가 신경 쓰지 않았다면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my every prayer begin and end with just your name? And would I be sure that this is long beyond compare? Would all this be true if I didn't care for you?
If I didn't care, honey child, more than words can say. If I didn't care, would I feel this way? Darling, if this isn't love, then why do I thrill so much? And what is it that makes my head go round and round while my heart just stand still so much?
If I didn't care, would it be the same? Would my every prayer begin and end with just your name? And would I be sure that this is long beyond compare? Would all this be true if I didn't care for you?
Yeah.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역할의 팀 로빈슨은 미국의 배우이자 감독, 각본가, 음악가입니다. 그는 음악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극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틈틈이 연극 무대 조명기사로 일했고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2년을 다니다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주립 로스앤젤레스 UCLA로 대학을 옮겼습니다. 팀 로빈슨은 1984년 영화 토이 솔저스로 데뷔했고요. 1986년 영화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에서 조종사 멀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1988년 야구 영화 19번째 남자에서 마이너리거 투수 역할로 출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영화 밥 로버츠, 플레이어, 미스틱 리버 등이 있고요. 또 1995년 영화 데드맨 워킹은 직접 감독 제작을 맡고 각본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팀 로빈슨은 1993년 영화 플레이어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2004년에는 영화 미스틱 리버로 오스카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죄수 레드 역할의 모건 프리먼은 미국 배우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난 모건 프리먼은 우연히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 여학생을 놀린 벌로 학교에서 연극 경연대회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당시 우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건 프리먼은 1967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비교적 작은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인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데뷔했고요. 모건 프리먼은 다정다감하면서도 진중하고 웃음을 지닌 멋있는 인물의 이미지를 가진 넓은 연기폭을 가진 배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1964년 영화 전당포의 조연으로 출연했고요. 이후 1989년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글로리, 1992년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2004년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등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많은 작품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건 프리먼은 1990년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로 골든글로브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2005년에는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오스카 나무 조연상을, 2012년에는 골든글로브 평생 공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토머스 뉴먼의 Brooks Was Here. 브룩스는 쇼생크 교도소에서 거의 생을 다 보낸 또 다른 나이 든 죄수 이름이죠. 그가 다녀간 여관에 이렇게 글씨를 남깁니다. Brooks Was Here. 브룩스가 다녀갔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쇼생크 탈출의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헝가리 난민의 아들로 프랑스의 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건너와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고요. 다라본트 감독은 할리우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영화 제작 조수 일을 하면서 영화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0년 케이블 방송용 공포영화 Buried Alive로 감독 데뷔를 했는데요. 이어 1994년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대본을 직접 쓰고 2014년에는 영화 고질라의 시나리오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1999년에는 영화 그린마일, 2007년에는 영화 미스트의 감독, 각본, 제작을 맡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슈생크 탈출은 죄수들의 삶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유명한 감옥이라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지금은 관광지가 된 엘커트레즈 감옥을 들 수 있습니다. 엘커트레즈 섬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km 정도 떨어진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섬인데요. 원래 군사시설이었던 곳인데 군교도소, 연방교도소로 이용되다가 국립역사기념물로 지정돼 지금은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딴섬에 있어서 탈출이 절대 불가능한 교도소로 알려졌지만 이곳에서 10번 넘는 탈옥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엘커트레즈 감옥은 악령높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하다는 인권운동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연방정부가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1963년 폐쇄됐습니다. 그 뒤 1969년에는 90여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들의 억압받는 현실을 알리고자 엘커트레즈 섬을 거의 1년 반 동안 점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한때 미국에서 유명한 감옥 가운데 하나였던 엘커트레즈에 관해 알아봤고요.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헨크 윌리엄스의 Lovesick Blues, 상사병 블루스 함께 듣고 오시죠.
I got a feeling of the blues, oh Lord, since my baby said goodbye. Lord, I don't know what I'll do, all I do is sit and sigh. Oh Lord, that last long day she said goodbye. Well, Lord, I thought I would cry. She'll do me, she'll do you, she's got that kind of lovin'. Lord, I love to hear her when she calls me sweet. Daddy, such a beautiful dream. I hate to think it all over. I've lost my heart, it seems. I've grown so used to you somehow. Well, I'm nobody's sugar daddy now. And I'm lonesome. I got the love thick blue. Well, I'm in love with a beautiful gal. That's what's the matter with me. Well, I'm in love with a beautiful gal. But she don't care about me. Lord, I tried and I tried. to keep her satisfied, but she just wouldn't stay. So now that she is leaving, this is all I can say. I got a feeling called the blues, oh Lord, since my baby said goodbye. Lord, I don't know what I'll do. All I do is sit and sigh. Oh, Lord, that last long day she said goodbye. Well, Lord, I thought I would cry. She'll do me, she'll do you. She's got that kind of loving. Lord, I love to hear her when she calls me sweet daddy. Such a beautiful dream. I hate to think it all over. I've lost my heart, it seems. I've grown so used to you somehow. Lord, I'm nobody's sugar daddy now. And I'm lonesome. I got to love big blue.
영화 쇼생크 탈출 함께하고 있는데요. 쇼생크 탈출 이 영화는 젊은 연령대와 나이든 연령대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쇼생크 탈출은 약 2,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고 5,800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 각색상, 촬영상, 음향상, 편집상, 음악상 등 7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지만 당시 아카데미 심사위원회가 영화 포레스트 검프와 라이온킹, 펄프픽션 등에 손을 들어주면서 쇼생크 탈출은 수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미국 의회 도서관은 영화 쇼생크 탈출을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미국 국립영화 등기부에 올렸죠. 영화 쇼생크 탈출의 음악은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토머스 뉴먼이 맡았는데요.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지와 타네호,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 인생 최고의 영화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희망은 앤디가 자유를 갖기에 가장 준비된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나도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 영화의 단점은 딱 하나다. 번역된 제목만 봐도 결말이 보인다. 도저히 마지막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이 영화는 끝까지 봐야 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다. 쇼생크 탈출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일이다.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은 자유를 누릴 준비가 돼 있나요?"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쇼생크 탈출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이 영화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주인공 앤디 역할을 맡은 팀 로빈스의 흥미진진하면서도 까다롭지 않은 연기가 있었다. 또 모건 프리먼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품위 있고 우아한 역할을 잘 보여줬다라고 평했고요. 시카고 선타임즈 평론가는 만약 영화 중간 부분이 조금 느리게 느껴진다면 마지막에 앤디가 구원을 얻기 전 극적인 효과를 위한 감독의 의도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앤디가 교도소에서 교관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 음반을 틀었다가 독방에 수감되는데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K-492 3막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성악가 군둘러 야노비츠, 이디스 마티스, 지휘자 카를 벤, 도이치 오퍼 베를린 오케스트라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앤디가 탈옥에 성공한 후 레드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맷 단 곳에 한 철통에 편지와 돈을 묻어놓는데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드, 희망은 좋은 거야.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지도 몰라. 좋은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탈옥을 앞두고 레드는 앤디를 걱정하는데요. 둘은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앤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두 가지죠. 살기 바쁘거나 죽기 바쁘거나. 이번에 영화 쇼생크 탈출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앤디는 언제나 당당한데요. 악질 간수에게 세금 덜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그들이 막대하던 자신의 동료들에게 보통 사람들처럼 맥주 3병씩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감옥의 죄수들은 휴식 시간에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보통 사람처럼 맥주를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가 끝날 무렵, 결국 앤디가 꿈을 그리던 기억이 없고 따뜻한 곳, 멕시코 해변에서 배를 정리하고 있고 가석방된 레드가 그런 앤디를 발견하고 둘이 포옹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음악 듣고 옵니다. Compass and Guns, 나침반과 총,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기독교 성경 구절을 관객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다는 얘기를 듣는 영화 쇼생크 탈출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쇼생크 탈출이 끝날 때 흐르는 곡입니다. 토마스 뉴먼의 엔드 타이틀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끝에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런 날 생각나는 초록빛의 녹차 한 잔. 맛있는 녹차를 우려내려면 팔팔 끓인 물이 적당한 온도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녹차 잎을 넣고는 또 그 맛과 향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깊은 맛이 더해진 최고의 녹차를 만나게 된다고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려내야 녹차의 참맛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가 곁들여져서 녹차 한 잔과 함께 사색하기에 좋은 느낌의 노래. 난 다가오는 날을 위해 기상예보를 듣고 있어. 넌 너의 길 어딘가에 있겠지. 시키는 대로 커가느라 바빴던 날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가사에 Listening for the Weather, 빅 룽아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잘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를 남기면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2차 세계대전. 미국의 1940년대 역시 이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점점 많은 것들이 여유로워지는데요. 특히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뭐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라 그러면 밥을 먹고 난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 그릇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스피커, 스테레오와 같이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소비가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이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면서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시기에 새로운 음악 장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락앤롤이라는 장르인데요. 이 락앤롤의 문을 열었던 대표적인 가수 하면 척 베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척 베리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이런 분위기의 음악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척 베리의 대표곡 락앤롤 뮤직 비틀즈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Just let me hear some of that rock and roll. 저절로 몸이 들썩거려지죠? 그만큼 신나는 곡입니다. 락앤롤이라는 장르의 음악인데요. 이 락앤롤의 뜻이 바로 몸을 흔들고 구른다라는 말이고요. 방금 들으신 락앤롤 뮤직이라는 곡은 이 락앤롤 장르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그런 곡이에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락앤롤 음악을 들어봐요. 어떤 낡은 박자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나와 춤추기를 원한다면 락앤롤 음악이어야 해요 라고 노래하는데요. 척 베리의 38살 생일을 기념하면서 비틀즈가 녹음해 발표했던 버전으로 방금 들어봤습니다. 이 척 베리 하면 무대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기타를 연주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듯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한쪽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기타를 연주했던 척 베리. 그의 이런 댄스에 오리걸음 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오리걸음 댄스는 이후 리틀 리차드, 제리 리 루이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다른 락앤롤 가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락앤롤의 유행을 주도했던 락앤롤의 선구자 척 베리. 그의 1958년 최고의 히트곡은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볼 텐데요. 뉴 올리언스에 가까운 루이지애나주 깊숙한 숲에 통나무 집이 있었지. 그 집엔 자니 비굿이라는 시골 소년이 살았어. 그는 배를 울리는 것처럼 쉽게 기타를 연주할 수 있었지. Go, go, 자니, go, go, 자니 비굿. Deep down in Louisiana, close to New Orleans, way back up in the woods among the evergreens, there stood a log cabin made of earth and wood, where lived a country boy named Johnny B. Goode, who never 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so 페리의 자니 비긋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요, 이후 1977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우주개발과 관련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 나사 연구기관에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를 발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실었던 골든 레코드에 모차르트 음악도 있었고 바흐, 베토벤 그런 음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수록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던 그런 곡입니다. 재밌게도 또 이보다 21년 전인 1956년 척 베리가 만든 음악 중에는요. Roll Over Beethoven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하필 이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가사냐면요. 라디오 DJ에게 베토벤 음악은 저리 치워버리고 이 곡을 다시 틀어줘 라고 주문하는 노랫말을 가진 Roll Over Beethoven. 척 베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지금 음악적인 흐름이 고전 음악에서 락앤롤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192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척 베리는 당시 흑인 음악으로 여겨졌던 리듬앤블루스라고 부르는 R&B 음악 그리고 백인들이 즐겨 부르고 들었던 컨트리 음악을 결합해서 이 락앤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미국 사회에 퍼져있던 유색인종과의 차별 문화를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희석시키면서 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음악적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척 베리는 흑인 아티스트였어요. 하지만 어떤 음악에서는 이 백인 음악의 상징인 컨트리 스타일을 구사하기도 했고요. 또 그 밖에 백인 아티스트였던 빌 헤일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흑인 음악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리듬앤블루스와 스윙 뭐 이런 요소들을 적극 사용해 연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락앤롤이라는 장르의 음악으로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었던 척 베리의 Roll Over Beethoven 들려드리면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오늘 못다 나눈 락앤롤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I'm gonna write a little letter. I'm gonna mail it to my local DJ. Yeah, it's a jumping little record I want my jockey to play. Roll over Beethoven, I gotta hear it again today. You know my temperature rising, the jukebox blowing the fuse. My heart beating rhythm and my soul keep a singing the blues. Roll over Beethoven, tell Tchaikovsky the news. I got the rockin' pneumonia, I need a shot of rhythm and blues. After rolling off the rider, sitting down at a rhythm review. I roll over Beethoven, they're rocking in two by two. Well, if you feel it and like it, go get your lover, then reel and rock it. Roll it over, then move on up, just a trifle further, then reel and rock with. Run another, roll over Beethoven, dig these rhythm and blues.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What a glorious thing. Think.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B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반발해서 양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습니다. 장이블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17일 성명을 내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과 호주에 파견한 대사들을 즉각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핵심 우방국인 미국과 호주 대사를 소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5일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공유를 목표로 한 협력체 오커스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오커스 협력의 일환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추진하던 40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도입 계약을 접었습니다. 르드리앙 프랑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호주의 결정은 동맹과 파트너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프랑스의 비판을 일축하면서 자신은 이미 지난 6월에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나발 그룹과의 계약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공수작전 중에 시행한 무인기 드론 공습에 민간인들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케네스 맥켄지 사령관은 1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카불공항의 무인기 공습으로 어린이 7명, 구호요원 1명을 포함해서 적어도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공습은 공항에 있던 미군과 대피자들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막을 거라는 깊은 믿음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비극적인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첩보에 따라 카불 공항 근처에서 차량 한 대를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맥킨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이나 숨진 사람들이 IS 호라산과 연계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끔찍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에 반대했습니다. FDA 백신 자문기구는 17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사가 요청한 16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2표, 반대 16표로 거부했습니다. 자문단은 그러나 65세 이상 또는 심각한 질환으로 위험한 사람들의 부스터샷은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 8개월이 지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FDA 자문단의 결정은 권고안으로서 구속력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FDA는 이 자문단의 권고를 수용해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7일 보건당국이 승인하면 즉시 추가 접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단이 부스터샷 대상자와 시기 등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가 요시대 일본 총리의 후임을 정하게 될 자민당 총재 선거가 17일 후보 등록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장,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총 4명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과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은 여성들로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복수로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고노 담당상으로 현재 일본 내 주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일은 오는 29일입니다. 새 자민당 총재는 다음 달 초에 소집될 걸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스가 총리의 줄을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